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주최로 100개국 이상이 화상으로 참가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9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것이며 침체하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마틴 루터킹 기념관에서 투표권 행사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투표권 보장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거듭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은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넘치는 고도의 의료 자원을 갖고서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80만 명 이상의 자국민이 목숨을 잃고 여전히 5천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고통으로부터 시달리도록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국 내 인권 비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미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타이완을 초청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콩 법원이 9일 민주화 운동가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콩 법원은 이날 빈과일보 창업주 지미 라이, 홍콩 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연합회 초항텅 부주석, 민주화운동가 기네소가 지난해 6.4 태난문 민주화 시위 촛불 집회를 선동하거나 참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홍콩에서는 1989년 베이징에서 일어난 태난문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6월 4일부터 촛불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홍콩 경찰 당국은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담당한 아만다 우드콕 판사는 라이와 초 부주석이 금지된 행사에 참석하고 다른 시민들에게 행사에 참여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화운동가 호 씨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미국이 9일자로 캄보디아에 무기 금수와 신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합니다. 미 국무부와 상무부는 캄보디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심화와 인권, 부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고 해당 조치를 이날 발효한다고 연방관보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의 목적은 캄보디아 군과 정보당국이 국방 관련 물자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국 측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미국의 방한대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에 접한 레암 해군기지에 중국이 군사시설을 구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도 제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 11월 부패를 근거로 캄보디아군 고위 관계자 2명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영향력 확장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이미 캄보디아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 잡고 긴밀한 정치적 연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재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상원이 8일 민간 기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원은 이날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4일 100인 이상 민간 기업과 요양원, 병원 등에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매주 바이러스 검진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위반 시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가장 방해하는 장애 요인은 백신을 맞길 거부하는 미국인이라며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클 브런 공화당 의원은 표결 직후 백신 접종을 지지하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은 직권을 넘어선 범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일 북한을 향해 종전선언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합의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는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감시를 겨냥한 이른바 원비어 법안 등 한반도 안건은 대부분 제외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6도, 낮 최고 영하 1도에서 1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본적인 인권 존중에 대한 진전 없이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영김 하원 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하원들이 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에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의원이 주도한 이번 서한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또 다른 한국계 의원인 미셸 스틸 의원과 하원 외교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 공화당 중진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 스티브 차본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서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성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도 발송됐습니다. 이번 서한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내진 것으로 미 의원들이 이런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최근에는 한국과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런 종전선언은 평화 증진보다 한반도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고 불안정을 야기할 것으로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먼저 북한은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대화전의 제재 완화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활동에 계속 관여하는 등 미국과 한국, 유엔과의 합의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기상조의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줄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문을 열어주는 건 미 국가안보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통합 억지력을 훼손하며 수많은 미국과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고 인권기록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개선을 보여준 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북대화의 정점에서 적대행위 종식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며 불확실한 결말과 전략으로 대화를 개시하려는 시도로 제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 활동을 중단하며 인권 기록을 개선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김 씨 정권의 미국과 한국 동맹국이 북한의 공격성에 맞설 입지를 상당 부분 약화하는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건 시기상조이며 우리의 공유 가치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적대 행위 종식 선언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의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지난 5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공화당 의원 1명과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서명한 일부 의원 23명은 지난달 초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에게 한국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건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회 전반적으로는 이들 소수의 진보 세력을 제외하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 세력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은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수 위원장인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ny declaration like that has to be part of a longer, broader conversation.
베라 의원은 또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문제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과 관련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 해외 주둔 미군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우리는 계속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김 하원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7일 제이크 살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격화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일 북한을 향해 종전선언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9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이 종전선언에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올해 말과 내년 초 중대한 갈림길을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대화 의지와 동력은 약화하기 쉬운 만큼 북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늦지 않게 호응해 남북미가 공존과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성사된다면 새로운 평화 국면을 열 수 있는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적대정책의 철회 등의 선결조건과 제재 완화 등의 북측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외무성 홈페이지나 선전 매체를 통해 중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올림픽을 통해 종전선언 유관국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던 한국 정부로선 북한의 냉담한 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갈등 격화까지 겹치면서 종전선언 성사를 위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상황도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더더욱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 정부가 임기를 얼마 이제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인위적인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뭐 국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부정적인 여론 형성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측면이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많은 이제 부담과 고심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서 8일 베이징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직접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미한 간의 주축이 돼서 종전선언의 문안이나 시기, 참석자 등을 여러 가지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측이 어떻게 호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종전선언 성사의 관건은 북한 설득에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한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 구체 계획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의 메시지 띄우기에 집중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에게 접촉해서 종전선언에 대한 설득을 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미 간의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국의 원칙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일단 띄워놓는 것. 이 정도가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지금 상황이지 그 이상으로 뭔가 구체적 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교가에선 정상 간 선언 대신 장관급에서 실무적으로 문서에 사인하는 방식 또는 정상 간 대면 회동이 아닌 화상회의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합의문도 아닌 정치적 선언을 정상이 아닌 장관 차원에서 할 경우 종전선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박사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정상 간 회동이 불가피하다며 화상회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면서 곤경에 처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전 카드로 종전선언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러나 미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큰 이 같은 방식은 한국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미북 대화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에 기대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를 예고한 북한이 그런 한국 정부의 바람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오는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와 같은 기존 태도를 바꾸는 새로운 대미 전략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기 4차 전원회의가 저는 주목된데 그 내년은 완전히 북한이 이 정책을 좀 확 바꿀 가능성이 있다 보이거든요. 중대 결심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면 종전선언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아예 미국과의 1대1 단판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종전선언 이슈가 미중 갈등 구도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의회 내에서도 종전선언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종전선언 성사 전망은 한층 어두워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한국 대통령 선거와 중국의 양회가 내년 3월 초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시한을 내년 2월 말로 본다며 불과 두 달여 남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안팎에서 거주하는 이산가족 10명 중 8명은 아직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오늘 발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생존자 4만 7,004명 중 표본으로 선정된 5,3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는 아직 북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류 형태에 대해서는 전면적 생사 확인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고향 방문과 대면 상봉, 전화 통화, 서신과 영상 편지 교환, 화상 상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전 행사들을 개최했습니다. 정치범 강제 수용과 언론자유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미국 정부는 0일차 행사, 즉 본회의에 앞선 사전 행사들을 진행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사전 행사들은 언론 자유와 여성 권익 신장, 정치범 문제 등 전 세계 민주주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을 놓고 비대면 화상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미국 등 각국 장관들과 민간기구 관계자 등이 이끌었습니다. 이날 첫 행사는 미국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주관한 미디어 자유와 지속 가능성 토론회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벤 크나펜 네덜란드 외무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등이 연설자로 참여해 전 세계 언론 자유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일부 나라에서 자행되는 언론 탄압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은 전 세계 언론인들의 용감하고 필수적인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So I want to make crystal clear.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and up for the brave and necessary work of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다른 나라들의 약속을 듣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같은 약속이 언론인들에 대한 과거 공격에 대해 정의를 보장하고 앞으로 있을 공격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민주주의 나라들이 몇 년간 의지하고 있는 활기찬 언론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정치범들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토론회에는 중국과 벨라루스, 니카라과 등 정부에 의해 강제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수감자 가족들이 참석해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인 레이한 아사트 씨는 중국 정부에 의해 정치범 수감자가 된 남동생 에크파 아사트 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I call on China to free Akbar and all the innocent people in its concentration.
중국 정부가 에크파 아사트를 비롯해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는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도 기조연설에서 현재 전 세계에 100만 명 이상의 정치범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 모두에겐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며 전 세계 정치범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It's estimated that there are currently more than a million political prisoners around the world. Every one of them has family members.
그밖에 여성의 권익 신장을 주제로 한 행사에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웨덴 첫 여성 총리인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총리 등이 참석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의 지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110개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해 민주주의 강화와 권위주의 배격, 부패와의 싸움 문제 등을 토의합니다. 첫날인 9일 오전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이어 각국 정상들의 비공개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회복력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제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가나와 루마니아 대통령과 코스타리카 의회 의장,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 시장 등이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 주재로 보츠와나와 슬로바키아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부패 방지 관련 토론회가 열립니다. 10일에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정상회의 둘째 날 개막 연설에 이어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와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인권 보호를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언론 자유와 전체주의 정권에 대응한 민주주의 강화, 선거 등 민주적 제도, 기술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회가 이날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 바이든 대통령의 폐막 연설을 끝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의 개최는 전 세계 나라들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 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즈라제야 미 국무부 안전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은 7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It's no secret that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are facing increasing challenges from new and novel threats.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새롭고 이전에 볼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했다는 건 비밀이 아니며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만 제야 차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어떤 나라도 겨냥하지 않았고 어느 한 나라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며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대응 목적이라는 일각의 해석을 부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중국 견제 역량이 강화됐으며 한국, 일본과의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는 북한 위협 등 역내 도전이 진화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대응도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제기하는 다양한 도전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 등과의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8일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원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미국은 1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위치에서 중국을 상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Many of our allies, alliances and partnerships around the world were frayed. They are now solid and there's increasing alignment on the various challenges that China poses.
1년 전 많은 동맹과 파트너들이 중국에 대해 우려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제기하는 다양한 도전에 대한 동맹국과의 공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협의체인 쿼드가 정상 차원으로 강화되고 역내 집단적 역량을 강화할 미국, 영국, 호주의 새로운 안보협의체 오커스가 출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미한, 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이런 상황이 중국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기후 위기를 포함해 이란 핵협상 등 역내 안보 현안 등에서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경쟁하며 책임감을 갖고 이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어떤 유사 상황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 미국 정책의 핵심이자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will tell you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for any contingency.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 아래에서 타이완과의 안보 관계를 유지하고 역내와 전 세계에서 동맹 파트너와 관여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타이완을 직접 방어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가정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기 위해 억지력 등 모든 능력을 집중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9일부터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민주주의 국가가 중국, 이란, 러시아 등 주요 독재국가와 차별되는 점은 자체 비판과 자체 수정 그리고 개선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가 결국 승리하는 근본적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콜린 칼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위협 등 역내 도전이 진화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대응도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planning with South Korea is robust and continues to evolve given the the evolution of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칼 차관은 한국과 우리의 계획은 견고하고 북한이 야기하는 위협의 진화와 역내 다른 도전에 따라 계속 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는 각국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것은 주권적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미국과 비슷한 접근을 하는 다른 국가들을 주목했다며 미국이 계속 밝힌 것은 이것은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장 자치구에 계속되는 인권유린, 잔악행위, 반인도범죄, 계속되는 집단 학살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는 2022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어떠한 외교 혹은 공식 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동맹, 파트너들과 우려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뒤 이러한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림픽 참석 여부와는 별도로 신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수렴되고 있으며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그 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 발표 이후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동참했고 일본도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안에 합의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감시를 겨냥한
이른바 원비어 법안 등 한반도 안건은 대부분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합의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의 최종안이 7일 공개됐습니다. 법안은 이날 곧바로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찬성 363대 반대 70에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후 상원으로 보내졌고 이르면 이번 주에 초당적 지지로 통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상하원이 책정한 새 회기연도 국방예산은 국방부가 요청한 규모보다 240억 달러 많은 7,680억 달러입니다. 상하원 군사위가 합의한 최종안에는 당초 제안됐던 한반도 관련 주요 안건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의 로포트만 상원 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출했던 O2원비어 북한 정보 검열 감시 법안은 수백 건의 수정안들에 대한 상원의 심의 절차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생략되며 결국 최종안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일부 안건을 둘러싼 이견이 큰 상황에서 국방수권 법안 처리 마감 시한이 임박해지자 별도의 법안이 의결되지 않았고 결국 상하원 지도부는 대신 상원 군사위가 마련한 법안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의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등의 내용이 담긴 미한동맹에 대한 별도의 결의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상하원 군사위는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 조항의 일부로 주한미군을 현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법적 구속력 없는 문구를 최종안에 포함시켰습니다. 5아이즈로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할 경우 이점과 한계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하원의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국방장관이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해외 악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사령부의 노력에 관한 정보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상원의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사이버사령관이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에 관한 국가별 전략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상원의 조항도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크리스토퍼 그레디 미 합참 차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앞으로 북한과 새로운 침략자와의 싸움에서 경쟁적 군수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그레디 미 합참 차장 지명자는 8일 전투력을 증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적인 군수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contested logistics is an incredibly important part of our theory of the fight going forward.
그레디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 출석해 북한이나 새로운 적과 싸워야 할 때 지역에 필요한 전투력을 증강하는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향후 발생할 전투에서 군수 능력이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군수 능력이 새로운 합동 전투 구축의 4대 기둥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이것이 우리가 한국이나 인도태평양 또는 심지어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 여부가 우리가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전선까지 연료와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경쟁적인 군수 지원의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미국의 경쟁적 군수 능력이 꽤 좋다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레디 지명자는 지난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강화를 위해 역내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연합된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을 추구하며 기존은 물론 새로운 역량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8일 특히 공중미사일 방어는 우리가 항상 검토와 필요에 따른 조정을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something that air and missile defense in particular is something that we always want to review and adjust.
커비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엘 보웰 주일 미군 사령관이 전날 한 포럼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서욱 국방장관과 우리가 한반도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방어 능력에 대해 좋은 논의를 많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웰 사령관은 7일 미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원이 주최한 2022년 전망회의에서 중국은 매일 전쟁 역량을 구축하고 있고 북한은 핵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을 역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종 코로나 대응 등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코로나 백신, 콜드체인 장비 등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유니세프 측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신종 코로나 대응, 일반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유니세프가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품목은 약 148만 달러치로 인공호흡기와 인공호흡기용 트롤리, 마스크, 고글, 가운 등 보호용품, 코로나 백신 콜드체인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원산지가 중국이며 영국, 인도, 덴마크산 물품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유니세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제재 면제 기간을 12개월로 요청했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11월 22일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일주일여 만에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니세프는 해당 물품을 중국 다렌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해상 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유니세프가 제재 면제 승인 물품과 서비스의 구입 목적에 한해 금융거래 등 필요한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추가로 지원하고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관련 법률과 규칙, 금융과 상업거래, 운송과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면허와 재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과 모든 회원국이 제재 등 안보리 조치를 완전히 이행함과 동시에 인도주의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니세프가 내년에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8,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이 7일 2022년 유니세프의 아동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 개요를 공개하고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원 사업에 1억 8,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랜트 리아이티 유니세프 긴급 프로그램 부국장은 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필요한 자금 속에 북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아이티 부국장은 북한이 여전히 유니세프의 아동을 위한 인도적 지원 요청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캄보디아와 필리핀, 몽골, 태국 등 24개 나라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전체 자금 중 83.85%에 해당하는 9,960만 달러가 신종 코로나 대응에 사용된다고 유니세프는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1,910만 달러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 없는 영양과 보건, 깨끗한 식수 등 사업을 위해 쓰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내년에 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는 6개월에서 59개월 미만 유아 64,715명을 돕고 450만 4천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 107만 5,805명에게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3,055만 9,821명의 어린이가 홍역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례 없는 전 세계의 보건과 인도주의, 사회 경제적 인권 위기를 불러왔으며 이에 따른 어린이들의 취약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는 2022년도에 전 세계 145개국에 있는 어린이 1억 7,770만 명 등 총 3억 2,710만 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94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이 가운데 22%를 각각 물과 위생사업, 교육에 투입하고 14%는 영양, 보건과 아동보호 등에 각각 12%와 9%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서울에서 북한 인권범죄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규명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 결의에 따른 이번 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책임 추궁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북한 책임규명 방안 탐색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마시 포카렐 사무소 소장 대행은 8일 VOA에 이날 행사가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책임 규명 작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see this year's resolution, that is one additional mandate.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는 추가로 서울 사무소에 북한 인권 피해자와 가족, 시민사회단체, 정부를 포함한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이날 행사는 이런 임무의 일환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난해 한국 내 귀환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엄태섭 변호사, 역시 김 위원장을 상대로 일본에서 제1한인 북송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공동 담당한 후쿠다 겐지 변호사와 피해자 토마스 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이 직접 또는 화상으로 참석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인권 전문가들이 여러 나라의 소송 사례를 통해 역외 관할권, 보편적 관할권 원칙 등을 설명하며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 책임 규명을 진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토의했다고 포카렐 소장 대행은 말했습니다.
How th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particularly civil and criminal cases.
북한 인권 침해 사건,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이 어떻게 일본과 미국, 한국 같은 다른 관할권에서 제기됐고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피해자들이 책임 규명의 추동력을 확실히 할 협력 방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겁니다.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임시재판소 설립 등 책임 추궁을 권고한 뒤 결의안과 보고서를 통해 이를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유엔인권최고대표가 2년마다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증진을 위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지난 1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단 법적 책임규명 전문가로 이뤄진 핵심 조사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책임규명을 16번 언급하고 10개항에 걸쳐 이를 강조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해 향후 책임규명을 위한 전략개발, 국제법에 따라 인권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BOA에 기존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조사하는 활동에 집중했던 인권단체들의 유엔 워크숍이 큰 유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인도적 범죄는 입증하기 까다로운 범죄로 법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제형사법 전문가가 설명하는 잔혹행위 기록과 수집 방법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 어떤 이제 그 조치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서로 이제 뭐 그 모범을 살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사항들도 서로 확인하고 실제 뭐 어떻게 진척이 돼 있는지도 이제 보통 이제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팔로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정보 공유가 되기 그게 새로 이제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워크숍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보편적 관할권을 폭넓게 적용하는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최근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결정 과정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 등이 향후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퀸터나 보고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 사례를 설명하며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당한 탈북민들이 이런 조사 요청을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카렐 소장대행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핵심 임무 중 하나라며 내년에 비슷한 워크숍 행사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 규명을 설명할 기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5배 강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VOA가 운영하는 사실관계 확인 웹사이트 폴리그래프는 북한 관영 매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리그래프는 7일 북한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틀렸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30일 북한 노동신문 영문기사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긴급 전염병 예방 노력이 더 강화됐다는 제목의 영문기사에서 델타 변이보다 5배 강력한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나타나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29일 대유행 전염병 전파 상황에 대처한 비상 방역 사업 더욱 강화 기사에서 세계적으로 또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5배나 강한 새로운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그래프는 노동신문의 오미크론의 위험성에 대한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까지 오미크론이 델타 등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들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20여 개의 변이가 생겼으며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들 중 대부분이 낮은 위협을 제기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체 세포에 침투해 전파력과 위험성을 높이는 5개의 우려 변이가 지정됐으며 그리스어 알파벳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5배 강하다는 북한의 주장은 자료 부족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우려 변이 중 델타가 전파력과 위중증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은 50개 이상 유전자 돌연 변이가 확인된 변이이며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다른 우려 변이보다 더 위험하다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에 더해 과학자들은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위중증 위험도가 낮다는 초기 분석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존재를 처음 보건당국에 알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사 안젤리크 쿠체는 지난달 28일 BBC 방송에 환자들이 매우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아공 의학연구위원회가 3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 수도 추안이 지역병원에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 166명 중 대부분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를 판단하기엔 몇 주가 걸릴 것이라면서도 초기 징후들은 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it appears that with the cases that are seen, we are not seeing a very severe profile of disease. In fact, it might be.
파우치 소장은 매우 심각한 증세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신규 감염 대비 입원율을 볼 때 증세가 약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아공의 감염자들은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아직 초기 분석 결과일 뿐이라고 파우치 소장은 말했습니다. 로셰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도 같은 브리핑에서 아직 미국에서 오미크론보다는 델타 변이로 인한 감염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It's important to underscore that while much of the news is focused on the new Omicron variant, where we continue to learn more each day, I want to reiterate that our updated nowcast from late last week continues.
지난주 후반부터 취합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감염의 99% 이상은 여전히 델타 변이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8일 발표한 주간 보고서에서 오미크론이 57개국으로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델타보다 낮더라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입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도 8일 화상 브리핑에서 각국이 병동이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동에 나서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Omicron variant has now been reported in 57 countries and we expect that number to continue growing.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감염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유전자 돌연 변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코로나 국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따라서 각국이 대응책을 재정비하고 코로나 진단 등 공중보건 조치들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8일 월도미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2억 6,79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누적 사망자는 529만 명에 달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로 장애 극복의 신화 헬렌 켈러 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5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고문 금지 선언이 채택됩니다.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실효적이기를 희망해 고문 금지 선언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문 방지 협약을 만드는 작업은 1975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방지 선언에서 시작됐습니다. 2년 후인 1977년 12월 8일 유엔 총회는 인권위원회에 고문 방지 협약 초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합니다. 고문 방지 위원회는 고문 방지 협약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고문 방지 협약은 1984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고 20개 나라가 비준한 1987년 6월 26일 발효됐습니다. 2003년 12월 9일 멕시코에서 유엔이 제안한 부패 방지 협약에 대해 현재 유엔 회원국 182개국이 가입하고 서명합니다. 부패 방지 협약은 선진국, 후진국, 공공, 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국제 규범입니다. 이렇게 부패방지 협약의 제정에 따라 부패 범죄와 관련된 사법 공조와 자산 환수를 위한 국제 협력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정부 부패가 사회 안전과 안정성장, 인권 보호에 가장 심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근절하자는 것입니다. 협약은 각 정부가 반부패 기구를 만들어 선거 및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뇌물과 횡령, 자금 세탁 등을 불법화하고 부패 지원이나 수사 방해 행위를 범죄로 다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특히 정치 지도자가 수탈한 국가 자산을 차기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을 시작으로 매년 12월 9일은 세계 반부패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반부패의 날이 12월 9일로 제정된 이유는 각국이 연루된 부패 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UN 반부패 협약이 2003년 12월 9일 체결된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온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Something
strange in the neighborhood. 지금껏 방영된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폭소와 감동,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bye.
전문가들의 감상평과 관객들의 솔직담백한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아브라함 링컨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토요일 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